우리나라는 6월 한 달 동안을 호국보훈의 달로 이름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 그분들이 힘써 만들어 물려준 나라를 우리 시대에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숙연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나라의 발전과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6월은 우리에게 6.25 전쟁의 아픈 기억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계절이기도 해서 나라에 대한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계절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년쯤 전에 들은 이야기로 기억됩니다만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군 복무 중에도 나들이 휴가를 나와서 큰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외국 국적의 비행기인데 이륙하고 잠시 있다가 기장이 방송하기를 이 비행기에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 한 분이 탑승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승객 여러분들도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하더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행기 승무원들의 군인에 대한 존경과 환영에 대해서 깊이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미국 야구 방송 중계 방송을 보는데 카메라가 관중석을 이렇게 비추다가 제복 입은 군인들이 앉아있는 곳을 비추어 클로즈업 시키자 모든 관중들이 일제 일어나 그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가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사회가 매우 부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발전을 이룬 것에는 많은 공직자들, 경제인들,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취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줄기의 주역들이었다는 자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섰다고 하고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이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대단한 일처럼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와 교육의 양극화는 우리 시대 꼭 해결하고 물려줘야 될 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방식도 속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관의 혼동으로 가정들이 붕괴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우리 시대의 큰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조사 대상 22개 OECD 국가 가운데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6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120점 만점에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청소년들이 115점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의 안정적 미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북한과의 평화 유지 문제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여러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도 어려운 시기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 역사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인데 당시 국가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9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가 강성한 번성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소위 말하는 강성 대국을 꿈꾸고 선군 정치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국력 소진을 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마도 경제적 능력의 뒷받침이 없는 군비 확장 정책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민주주의와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적 투명성과 윤리성은 보장되는지, 신기술과 문화창조 능력은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9절 말씀은 강성한 나라 되는 것의 요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강성케 하시는 귀한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강성한 나라로 가는 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이 매우 혼란하고 절망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다윗의 즉위식 장면이 소개되어 있지만 앞에 10장 말씀에서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왕의 전사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 왕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통치는 실망과 국민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갈등을 일으키더니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정적으로 오해하고 끝없이 그를 박해하고 추적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국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신앙도 무너져서 말년에는 엔돌을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국정을 논의하는 기이하고도 해괴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릇되고 방만한 국가 통치는 결국 외적의 침입을 불러오게 됩니다. 주전 1010년 블레셋의 군대가 지중해 쪽에서부터 출발하여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여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길보아산까지 진격해왔고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한 국가적 위기를 신생왕국 이스라엘에게 초래했습니다. 우선 국가 지도부가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네 아들 중 세 사람이 모두 전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족 모두가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국가 지도부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울 왕의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의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치욕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전쟁의 참패가 불러올 국가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우선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왕정 제도가 첫 왕의 시대에 이런 패배로 마감하게 되자 국민적인 실망과 상처와 사기의 저하가 너무나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 여러 도시들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산이나 벳산성이 요단강 인근의 동쪽 끝에 있었는데 서쪽 지중해에서 출발하여 동쪽 국경지대까지 가로질러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벳산성은 요단강을 끼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요단강 건너편 세계와도 소통하는 지역이어서 이스라엘은 벳산성을 빼앗김으로 외부와의 모든 통상통로가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을 추종한 열지파가 계속 저항하면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계속하여 마하나임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저항을 멈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 남은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의 신앙적 혼란과 고통이었습니다. 1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영적 타락에 있었고 이 사실은 나라 도처에 신접한 자들이 난무했던 혼잡한 영적 상황을 알려줍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울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강력히 제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비극이 자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토 문제, 경제 문제, 지파들의 분열, 국민적 사기의 저하, 그리고 영적 타락, 이 모든 문제가 상호 복잡에 결켜있는 총체적 위기가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여서 국가 몰락의 위기가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라를 책임지게 된 다윗은 그의 즉위가 영광만이 아니라 엄중하고 무서운 위기를 타개해야 할 너무나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집권을 권력투쟁의 승리의 산물로 보거나 지금까지 절치부심하고 살았던 삶에 대하여 결실을 거두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피할 수 없는 책임이요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집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에서도 그의 즉위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큰 근본 방향이나 세부적인 정책이나 모두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11절의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 물으면 길도 보이고 답도 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용감하게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강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일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전력을 기울입니다. 집권하면서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흩어지고 분열되니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를 지지했던 지파는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지파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고 7년 6개월을 거기서 통치합니다. 7년 6개월을 통치하면서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그를 반대하고 전왕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사울이 전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포상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네를 다윗의 부하들이 암살했는데 그 후에 다윗은 부하들을 심히 질책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며 그를 추모하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국장 수준의 장례로 그를 예우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었던 므이브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전 정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숙청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반대파들의 마음을 얻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울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 즉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열두 지파 전체의 마음을 얻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상하게도 왕으로 취임하는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세 번이나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와서 그 집의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대신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후에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인데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세 번째인데 이때 비로소 열두 지파 전체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둘째는 자기 지파의 선택이었고 셋째는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한 마음의 추대를 얻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 전체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7년 6개월 헤브론에 머물면서 대부분을 민족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코 무력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해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 베푸는 일들은 언제나 힘써야 될 당연하고도 시급한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당연한 일을 행하면서도 가장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됨이 없으면 행하던 모든 일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일에 전념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무력으로 억압하지도 않고 진압하지도 않습니다. 감동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얻고 열두 지파 전체를 통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내가 내 민족 안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고 다스려서 평화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으뜸되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건설했더니 강성케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있겠다 하신 말씀은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 강성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보이는 것은 끝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다윗은 즉위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에 도전합니다. 그 첫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이 수복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해발 800m의 고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절벽과 낭떠러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구조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시기에도 그냥 지나쳐버려서 여전히 다윗 때까지 미정복지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했던 여부스 족속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도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채 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이 지역을 빼앗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라는 허리가 잘린 모습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는 여부스 족속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시면 여부스 사람들 이렇게 장담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어서 결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5절에는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승인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곳을 쉽게 점령한 다음에 시온 승인을 명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이곳을 다윗이 살았다 하여 다윗 승리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이후 수백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민족적 과제를 성취합니다. 둘째로 그가 도전했던 것은 국가 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체계를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가 조직을 쇄신합니다. 사사시대 때까지 지탱되어 왔던 지파 동맹 정치 체제를 해체하고 유목민들의 관습법을 폐기하고 과감히 중앙집권형의 왕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가의 통치체계를 도입하여 국가의 모습을 일신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지방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 양측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 도시의 위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구체화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지속적으로 도전했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하시고 국가 체계도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다윗을 가리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국토를 가로질러 정복하고 나라의 남북 교역로를 차단시켜버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언제나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울어야 했고 그들은 마치 옆구리에 찔려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역대상 18장 2절 말씀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민족들까지도 다윗에게 굴복하는 다윗의 명성이 해외까지 미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유대 왕국의 역사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좋은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나쁜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역사평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고 마치 그의 시대는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시대처럼 백성들에게 각인되는 전승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변혁의 역사 발전의 원천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구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원래 모든 별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온 천지의 대주재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시대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나라 일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가 축복하시면 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다 헛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람들의 마음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그가 역사에 기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갈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앞날을 강성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하셨습니다.